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며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필요한 중국 측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부분 등에서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젯밤 성명을 내고 고스키 도요히사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남쿠릴 열도 문제와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일본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현지 러시아 주민들을 납득시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합의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부딪히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며 20여 분 만에 회의 장소를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났지만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순방 중 예고 없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중진 의원들이 합류해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됐다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방북 초청을 수락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8일 정상회담에 이어 부부 동반으로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9일에는 두 정상이 베이징의 최고급 호텔인 북경 반점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실질적이고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만간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의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설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그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개념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와 내부 자료를 통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주한미군 철수와 해구산 등 전략 자산을 포함한 비핵화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스모크 스크린을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바로 선대의 유언인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상호등 해부산이 보장되는 한미동맹조약 체결 금지 등등등등 주한미군의 힘을 빼고 한미동맹 와해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이는 건 그릇된 인식으로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의 전략자산 중지를 언급한 것도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북한의 음모론으로 보지 말고 내재적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핵 대 핵이라는 자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핵을 포기할 때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가능한 많이 얻으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나 카드로 북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당한다는 워딩을 하기가 힘듭니다. 북한은 자존심의 정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 수뇌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친서들을 통해 새해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I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다짐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군요.
예,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비핵화가 당과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시 주석의 조언과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을 받고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한 것이 중국 방문에 나선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바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사실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관련 보도가 주목됩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외로 반출해서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ICBM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량 살상무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에 이른바 프론트 로딩의 일환으로 ICBM과 일부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했었는데요. 홍콩 언론의 보도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제재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대북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나요?
예, 언론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매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직후에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 김 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하는 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은 미북 협상의 진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초에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왔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의 각자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리게 될까요?
예,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회담 제안을 두 차례나 거부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볼 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양측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었는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압박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아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진정한 비핵화를 논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n't seen anything that would suggest they're really making strong efforts to help achieve denuclearization yet.
팀 케인 상원의원은 9일 의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중국과 북한이 강한 비핵화 달성 노력을 기울인다는 징후를 못 봤다면서 말 이외에는 심각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이 미국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돕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time for China to stop polishing Kim Jong-un's shoes. This is I'm very concerned about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충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려되며 이제 중국은 김정은의 구두에 광을 내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식 발효된 아시아 안심 법안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들을 명시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협조했었지만 현재 그 노력은 볼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China is helping North Korea. Go around the sanctions.
특히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북중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겠지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generating the impression that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is an essential factor.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과 협상 중인 무역과 경제 문제 외에도 중국에겐 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소득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미국과 마주하기에 앞서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Past practice suggests that in order for Kim to feel confident in facing the US or for that matter South Korea.
따라서 미국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자신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인식을 이번 방중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거둔 소득을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at clearly that Kim was going on this trip to consult with the Chinese and gain.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의하고 지렛대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룰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를 전해주는데 개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surprise him. He probably will want to know from the Chinese what was discussed. And he probably will.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아마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중국을 통해 알고 싶어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탈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번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voiced any specific objections to the earlier trips. So,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I think having some hope and expectation of another summit.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원하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반대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를 강조한 만큼 중국을 통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hit very hard on the demand that the U.S. begin significant ending of sanctions.
그러면서 제재 완화는 중국이 단속을 크게 줄이는 방식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건 중국이 석탄 수출이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 같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의 목적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최대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북한의 열망을 줄곧 지지해왔다며 시 주석은 북한의 제재 해제 노력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유엔 제재를 선뜻 위반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열망과 경제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Kim's desire to have economic development with China.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해 북한 사회를 계속 닫힌 채로 두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해외에서 경제와 관련된 곳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remember when Kim Jong-il traveled to Shanghai in 2001 or so and visited.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상하이 푸동지구를 방문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1994년 미국 내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을 분명한 경제개혁가로 봤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이런 개혁을 여전히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경제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 상하원 외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영향력이 큰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에 합류해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상하원 외교군사위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예상대로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밥 코커 위원장의 후임으로 8일 공식 선출됐습니다. 리시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감을 표명해온 인물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VOA에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늘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행정부가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영향력이 큰 3명의 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에 합류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상원에 입성한 롬니 의원은 2012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어서 패한 바 있으며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롬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햄버거 대화를 거론했을 때는 북한 등 외교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모두 지난해까지 상원 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면담을 자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꺼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 대화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은 현재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려고 하면서 부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is playing with fire here if they try to engage President Trump.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와 날을 세웠던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판을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미국을 속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진정성에 여전히 매우 회의적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I remain deeply skeptical of Kim Jong-un. He has demonstrated.
롬니 그레이엄 크루즈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의원 등 올해도 외교위에 배정된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에서는 밤 메넨데즈 의원이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회 구성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이 이끄는 상원 군사위 공화당 측에서는 벤사스, 크루즈, 그레이엄 의원 등이 빠지고 케빈 크레이머, 마사 맥살리, 릭 스캇, 마르샤 블랙번, 조시 하울리 등 5명의 새 위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올해도 잭 리드 상원 의원이 이끄는 군사위 민주당 측에서는 존 맨친, 타미 더거스, 더그 존스 의원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국제 기독교 감시 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의 표적이 되고 있고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북한에서 올해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개간지인 릴리스 매거진 2019년 보모에서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 과정도 아직 북한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국제 외교와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2019년에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가가 공인한 교회들을 이용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전망에서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영국 지부는 9일 북한이 2002년 이후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항상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며 모든 가정과 학교에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 독립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폐쇄 상황이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텍사스주 국경을 방문합니다.
네. 자, 첫 소식 알아보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열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베네수엘라의 이웃국들인 중남미 12개 나라와 캐나다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교장관들은 이 마두로 대통령 정권 당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붕괴되고 지난 대선 과정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예, 마두로 대통령 두 번째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날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난 대선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네, 당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요, 마두로 대통령이 68%의 득표율로 20%가량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이 식료품을 지급하겠다면서 표를 매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면서 주요 야권 후보들이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이 투표율도 46%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 팔콘 후보는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국 정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선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현재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절차 훼손 등의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런 반응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것인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9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국의 경제 테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도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 있다면서 이들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최대 부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고 차베스 이전 정부 시절에 하루에 원유를 350만 배럴씩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이 살인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당시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베네수엘라는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식량 의료품 부족으로 사실상 경제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더구나 굶주림에 쓰레기를 뒤지고 약탈하는 사람이 늘면서 치안까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또다시 물가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1천만 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날 수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은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등 이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석유 자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국의 개입으로 만성적인 식량, 의약품 부족 등의 현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급증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유엔은요, 지난 2014년 이후에 베네수엘라 국민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집권사회당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가 현재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체포, 복역 중이거나 해외로 나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지난달 30일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의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약 38%의 득표로 여권 후보인 에마누엘 라마자니 샤다리 전 내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첫 민주적 정권 이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콩고 야당 지도자가 대선에서 충격적인 승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게 독립 후 처음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인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이 이 세습을 통해서 장기 집권했고요. 또 카빌라 부자 이전에는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이 모부토 세세 세코가 독립 후 1997년까지 장기 집권했습니다. 치세키디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요. 그 누구도 야당이 승리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카빌라 대통령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양하는 협력자로 봐야 한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치러진 선거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군요.
예,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더딘 개표 작업 등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선관위의 발표를 받아들였습니까?
에마누엘 샤다리 후보는 카빌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목한 범여권 후보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약 24% 득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샤다리 후보는 선관위 발표가 나오자 대변인을 통해서 이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야당 후보인 마르탱 파율루 후보는 35% 득표로 치세케디 후보와 매우 근소한 표차로 2위에 머물렀는데요. 이 파율루 후보는 치세케디 후보가 이 카빌라 대통령과 밀실 합의를 했다면서 선거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후보가 승복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가 10일 안에 이 차세케디 후보의 당선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만일 헌재가 승리를 확인하면 치세케디 후보는 콩고민주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콩고 로마 가톨릭 교단 측이 약 4만 명의 선거 감시단을 자체 파견해서 이 선거 과정을 관측한 결과 파율루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발표하는 등 주요 단체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10일로 오늘로 20일째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날 남부 국경을 방문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텍사스주 맥켈런 인근에 있는 국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인데요. 또 미국 폭스 뉴스 방송과 회견하는데요. 이 회견은 오늘 밤 10일 저녁에 방영됩니다.
지난해 3월에도 국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경 방문이 눈길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지출안이 합의가 안 돼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남부 국경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이 최근 이 사태를 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9일에도 백악관에서 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동이 빨리 끝났습니다. 이 회동이 끝나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먼저 백악관 건물에서 나와 기자들의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국경 장벽 건설에 찬성하느냐고 묻고 펠로시 의장이 아니라고 답하니까 그러면 더 논의할 게 없다면서 방에서 나가버렸다라고 슈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네, 장벽 건설 정말 문제네요.
예,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즉 연방정부 폐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날 짧게 진행된 회동에서 민주당이 협상할 뜻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협상하기 전에 연방정부 폐쇄를 먼저 풀라고 요구했다면서 연방정부 문을 열면 국경장벽 건설에 합의할 것이냐는 트럼프 대통령 질문에 펠로시 의장이 아니다, 노라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잘 가시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백악관과 공화당은 협상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무조건 연방정부 폐쇄 상황을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단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공화당 대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카시 대표는 민주당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빨리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시 이날 회동도 양쪽이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나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연방정부 폐쇄 상태를 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날 만남은 완전하게 시간 낭비였다. 연방정부 폐쇄를 풀면 국경 장벽이나 장애물 설치에 합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펠로시 의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안녕이라고 말하고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났다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나와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일치 단결해서 국경장벽 건설 방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만드는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장벽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가는데요. 이와 관련한 말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대부분 지역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고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상 4도. 안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2도.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1도. 강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5도, 최고는 0도. 수풍 구름 끼고 최저 영하 9, 최고 영상 2. 해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4, 최고 영상 5. 개성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구름 끼고 곳에 따라 맑은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6도. 장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맑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3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 삼지연 맑고 최저 영하 19,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의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며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등 중국 측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부분 등에서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부딪히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며 20여 분 만에 회의 장소를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났지만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민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고스키 도요히사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남쿠릴 열도 문제와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일본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현지 러시아 주민을 납득시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동 순방 중 예고 없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를 찾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오 장관이 이라크 아르빌에서 마스르르 바즈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신임 총리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